의대 일그러진 영호.
이거 진짜 명작인데.
아, 대단한 책이죠. 대단한 책.
1988에 응답해야 되는 많은 분들이 아마 이 책을 선정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명예단원들에게 저희가 그 어떤 책을 추천하냐고 했을 때 많은 분들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을 추천했다는 거예요.
저는 대단한데요. 예. 이 책이 자그마치 90여 페이지가 되지 않는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한 흡입력을 갖고 있다.
중편 소설인데요. 그죠?
그렇죠. 예. 예. 간단하게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내용을 좀 소개를 해드리면 네. 그리 복잡하지는 않아요. 한병태라는 주인공이 아버지가 서울에서 일을 하시다가 좌천이 돼서 시골로 가서 전학을 가서 겪게 되는 이야기거든요. 전학을 간 학교는 서울에 있는 학교랑 많이 다릅니다. 이 전학을 간 학교에는 바로 엄석대라는 친구가 있고 엄석대라는 친구를 둘러싼 작은 소집단이 있어서 한병태가 그 과정에서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 처음에는 반항하려고 하다가 나중에 순응하게 되고 마지막엔 또 다른 변화가 있게 되는 성장 스토리가 바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인데 이 책은 5학년인 한병태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우리 성인들의 이야기예요. 이 책을 읽어보면 아 맞아 그때는 그랬지. 아 우리 그때 내가 왜 이런 걸 몰랐을까? 라는 생각하면서 읽게 되는데요. 일단 한병태에 관한 설명부터 좀 드리면 이 한병태가 전학을 갔는데 담임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소개를 해줬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은 아마 우리 성인들이 처음 회사에 가거나
입사하거나 어디 갈 때
입사하거나 여러 사람 있을 때 동호회, 나를 좀 이렇게 소개해줬으면 하는
동호회에 가거나 어디든
그렇죠.
그 대리
그때 내게는 나름으로 내세울 만한 게 몇 개 있었다. 첫째는 공부다. 1등은 못했지만 반은 2등 했었던 거죠. 어린이 미술대회 나가서 상도 받았다. 게다가 우리 아버지는 고급 공무원이었다. 자 한병태가 이렇게 해서 자기를 소개하길 원했는데 담임선생님은 한병태를 그렇게 소개하지 않습니다. 전학 온 친구야. 앉아.
안녕하세요. 앉아.
앉아.
그치죠, 예.
이때 엄석대가 등장하는 겁니다. 엄석대는 이 시골에서 크게 뭐 의욕이 없는 담임선생님 대신해서 이 반을 통솔하고 있는 반장이자 전교 1등의 친구인데요. 이 엄석대와 한병태의 대화는 아이들의 대화가 아닙니다.
어. 한병태랬지? 야, 일로 와봐.
오, 봤죠? 오. 너무 실감나.
왜 그래?
야, 한병태! 왜? 극장이 부르잖아. 할 말 있으면 제가 이리 와도 되잖아.
일어나 임마.
넌 뭐야?
체육부장이다. 왜? 임마 급장이 부르는데 안 가?
임마 엄석태 오라 하잖아. 급장이.
진짜 꼬봉 같다.
그렇죠.
꼬봉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꼬봉. 실제 보스나 리더는 얘기 안 했는데 그 밑에 사람들이 더 괴롭히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생활에서
이런 상황들이 이제 나온 다음에 저는 14페이지 체크를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한병태가
14페이지.
어 뭔가 서울하고는 다른 느낌이구나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게 나와요. 자기한테 익숙했던 환경이 앞으로도 아니겠구나라는 게 이제 서울에서 내가 겪었던 급장들은 하나같이 힘과는 거리가 멀었다. 집안이 넉넉하거나 운동을 잘해 거기서 얻은 인기로 급장이 되는 수는 있었으나 드물게 힘까지 센 아이가 있어도 그걸로 아이들을 억누르거나 부리려고 드는 법은 거의 없었다라고 이제 여기서 얘가 이제 슬슬 눈치를 채는 거 아니에요?
한명 제가 아는 거죠.
눈치 채는 거예요. 앞으로 이제 상황이 아 뭔가 달라지겠구나.
그렇죠.
나가.
나가. 그러나 배운 예법은
급장 무슨 일이지?
구원석과 양종이가 싸웠습니다.
어, 그래? 올바른 판단력 할 차례지?
그래서 아, 이 책이 정말 뛰어난 게 뭐냐면 예. 예를 들어서 뭐 일본의 제국주의라든지 이탈리아의 파시즘 같은 경우에도 거기 분명히 왕이 있었거든요. 이탈리아에 왕이 있었어요. 네. 근데 왕이 그런 권력자가 나타나면은 이런 담임 선생님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일본 식민 시대에도 군부가 지금 엄석대 역할을 한 거고 황제는 선생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권력 구조가 만들어지는 걸 세계사 안에서 자주 볼 수가 있는데
많이 보죠.
그거를 역사책으로 읽지 않고 이렇게 작은 그룹의 얘기를 보니까 그냥 팍 다가오는 거죠. 예. 그거를 역사책으로 읽지 않고 이렇게 작은 그룹의 얘기를 보니까 그냥 팍 다가오는 거죠. 예.
사실은 뭐 권력자, 힘센 사람, 뭐 독재자, 파시스트들이 총칼로 사람들을 누르는 게 아니고요. 매혹시킵니다.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캐치 않았다는 것에서 인간에 대한 통찰이 있는 거죠.
학교 다닐 때도 사실 이런 친구들이 있었어요.
엄석대 있었어요. 네.
아니, 있었죠. 유치원이든 어디든 네. 여럿이 모인 사람의 단체가 되면 무조건 그런 사람이 생기더라고요. 네.
경태 네. 있잖아요. 한병 경태 네. 아버지의 또 대사가 여기 또 나와요. 18페이지에.
맞아.
18페이지 이거 해야 돼.
이제 병태가 이 엄석대 아무리 봐도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래서 아버지한테 얘기를 하죠.
반애들이 모두 이상해요. 급장머리면 꼼짝 못해요.
아니 그게 왜?
걔가 꼭 선생님 같이 행동해요. 그런데 선생님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니 근데 네가 왜 화가 나니?
서울 학교에서는 급장이랑 애들이랑 똑같았는데 여기는 모두 급장 꼬봉이야.
그때 아버지가 오히려 감탄 섞인 말을 해요. 야, 그거 참 대단한 나이네. 엄석대라고 그랬지. 벌써 그 말 하다면은 나중에 양 인물이 돼도 큰 인물이 되겠다. 그러면서 오히려 병태한테 야, 이 약해 빠진 놈아. 너는 왜 언제나 걔를 뺀 나머지 애들 가운데만 있으려고 그러냐. 어째서 너 자신은 급장이 될 수 없다고 믿는 거요. 만약 네가 급장이 됐다고 생각을 해봐 임마. 그보다 멋진 급장 노릇이 어디 있으면 지켜. 이런 식으로 이제 아, 아버지가
트러마
그치, 그치. 아, 아버지 이렇게 받으니까 애들이 이제 당황한 거잖아요.
실제로 아. 저도 이래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좀 해봅시다.
이거 얘기해봅시다.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하면 저도 야 너도 인마 열심히 해서 그런 자리가 돼야지.
그렇죠.
왜 너 왜 그 밑에서 있으려고 그래. 그거, 너도 리더십을 갖고 움직여서 더 열심히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아들을 훈육할 때
대부분이에요.
남자 네. 스쿼트의 세계 속에서 이제 남성성을 가지라고 네. 그러니까 이게 스쿼트의 세계에서는 어쨌든 간에 이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이겨야 돼. 뭐 합리성, 뭐 자유 이런 거 필요 없고 어쨌든 이겨야 된다는 거.
이 책이 문학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뛰어난 이유가 뭐냐면은 층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땐 그냥 그 어린아이의 권선자 스토리를 읽을 수도 있는데 사회학적으로 읽으면 사회학이 들어있고 맞아요. 정착적으로 읽으면 정착이 들어있고
맞아.
그러니까 자기 네. 관심 있는 분야가 보여요 이 책 안에.
맞습니다. 이게 예, 이렇게 이제 한병태가 엄석대한테 저항을 하다가 이제 안 되는 걸 알아요. 그래서
가불이 된 거죠 그냥.
예, 예. 그냥 순종해서 엄석대 꼬봉이 됩니다. 예.
순종, 순종.
저항하다가 안 돼서 꼬봉이 돼요. 예.
그가 베푼 은총의 대가로 은총이 돼요.
이제 은총이라는
용어 진짜
바뀌죠. 오, 단어가.
단어가 바뀌었어요. 내가 지불해야 했던 게 한 가지 더 있긴 했다. 그것은 바로 나의 그림 솜씨였다. 나는 미술 실기 시간만 되면 다른 아이들이 한 장을 그리는 동안 두 장을 그려야 했다. 이제 뇌물을 바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장 무서운 건 이거 같아요. 그러나 그것도 석대가 원해서 그랬는지 내가 자청해서 그랬는지조차 뚜렷하게 기억나지 않을 만큼 강요받은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짐작으로 그는 왕국에 안주한 한 신민으로서 자발적으로 바치는 조세나 부역에 가까운 것인 성 싶다. 자발적으로 바치는
자유를 헌납한다는
네,
거죠.
자유를 헌납하는 그런 아이가 되는 거죠.
느껴진다는 거죠.
근데 그 목적 안에 들어가서 자기가 자유를 찾은 것처럼 착각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 그렇죠. 안에 들어가 있으면 거지. 내가 편하니까 이게 자유라고 착각을 하는 예.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엄석대와 구체제가 꾸준히 이어지고 한병태는 엄석대의 그늘 아래서 달콤함을 누리면서 쭉 지내다가 담임선생님 바꿉니다. 담임선생님 바뀌면서 엄석대가 98.5점을 맞는 평균 98.5점 전교 1등인데 수업시간에 산소문 문제를 나가서 못 푸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답안지에서 산수문제 100점 맞는 친구가 엄석대로 이름 바꿔 쓰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엄석대, 이리 나와. 황영수, 김문세, 박원아, 앞으로 나와. 너희들은 오래전부터 시험지에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딴 사람 이름을 써서 냈어.
누구와 시험지를 바꾼 거지? 황영수 말해봐.
엄석대요!
너희들은 당연한 너희 몫을 뺏기고도 분한 줄 몰랐고 또 불의 앞에 굴복하고도 부끄러운 줄 몰랐어. 그런 너희들이 앞으로 어른이 돼서 만들 세상은 상상만 해도 끔찍해.
무너질 때는 정말 쉽게 무너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한 예. 번에.
그거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한 번에 무르르 무너져 우르르. 예. 예.
그 이듬해 담임선생님이 갈린 지 채 한 달도 안 돼 그렇게도 굳건해 보였던 석대의 왕국은 겨우 한나절로 산산조각이 나고 그 철권의 지배자는 한낱 범죄자로 전락해서 우리들의 세계에서 사라져 간 것이다. 그리고 그동안 엄석대에게 쌓였던 불만을 적어내라고 할 때 옛날 담임선생님한테는 아무도 적어내지 않다가
그쵸.
이 책에서는 한 명씩 이야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그 몇 페이지죠?
이게 66페이지에 나와요. 담임선생님이 석대 편이 아니라는 것. 전번 담임선생처럼 석대를 턱없이 믿기는커녕 오히려 무언가를 의심하고 있다는 것이 점점 명백해지자 그전에 내가 그렇게 움직여보려고 해도 꿈쩍 않던 아이들이 절로 꿈틀대기 시작을 했다.
지금부터 1번부터 일어나서 자신이 알고 있는 석대의 잘못을 모두 숨김없이 털어놓도록 한다.
연필을 빌려가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함경태와 싸우기 했어요. 이기게 해준다고요.
아, 저희 집이 과수원이라고 점심시간마다 과일을 갖고 오겠어요.
저한테 누명을 씌웠어요. 그래서 저만 지랄할 때 되게 혼났어요. 저에게서 나쁜 새끼예요.
아,
화장실에 있는 여자 선생님이 엉덩이 훔쳐버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생겼는지 알려달라고 했어요. 저 새끼 나쁜 새끼예요.
저 자식이 돈 내기로 닭상을 하자고 그랬어요. 하나마나 치가 이면서.
아니, 완전히 그것도 참 그렇죠. 비극적인 게 사실 네. 우리가 생각할 때 변화가 아래에서 올라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잖아요. 어쨌든 민주주의의 변화는 민중한테서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있는데 결국 위에서 송곳처럼 뚫고 올라가려고 그랬던 한명태는 권력체제 일부가 돼버린 거고 변화는 유일하게 어디서 올 수 있었냐 하면은 그거보다 더 큰 권력자가 나타나고 뒤집어야 된다는 약간 그런 세계관이 살짝 들어있거든요.
그게 사실은 이 책이 갖고 있는 약간의 보수성인데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새 담임선생님은 또 한 명의 엄석대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어떤 민주주의적인 혁명이라고 하는 게 아래로부터 그렇죠. 올라와서 자기들이 그 영웅을 무너뜨리고 민주주의를 성취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독재가 나타나서 너 잘못됐어 하고 몰아낸다는 거죠.
되게 힘의 어떤 무서움. 사실 여기 엄석대는 사물이나 어떤 그 사람이 아니라 권력 아니면 그 힘이라는 거죠. 그 자체가 엄석대라는 거라고.
야, 근데 보면 되겠는데요? 새로운 담임 선생님이 새로운 엄석대란 말은 참 굉장히 뭐 마음에 안
들었어요. 너무 신선합니다. 예.
그게 예.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다른 생각이 드는.
이 책이 준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요, 그 전에 참 한병태가 또 여운을 딱 주잖아요. 병태는 얘기를 안 해요.
맞아요.
병태는 30... 얘기를 안 해요.
다음 누구야?
야, 한병태 니잖아!
빨리 해, 한병태!
야, 임마 빨리 해!
야, 빨리 해! 빨리해!
야, 너 빨리 안 해!
빨리해! 어서 말해, 한병태.
저는 잘 모릅니다.
잘했어!
잘해봐!
조용히들해!
여기서 말하는 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아. 영혼을 주는 건데
영혼을 주죠.
다시 석대가 힘을 갖게 되면 그걸 두려워하고 있는 거잖아요. 두려워서 여태까지 그랬고 되게 갈등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보이는 거예요.
한병태한테.
네. 또 이렇게 된다면 자기는 뭐가 될 것인가.
그런 것도 있을 것 같고 제 생각에는 이게 자의식이 발동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끄러운 거죠.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엄석대라는 존재에게 전부 다 아부하고 복종했던 그런 사람들이 일거에 저렇게 뒤집어질 때 그것이 얼마나 허무한가. 그리고 그걸 객관적으로 보는 제3자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 너무 유치하고 바보 같고 부끄러운 거죠. 그래서 자기는 거기에 끼어들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떤 상당히 냉소적인 시선이라고 그럴까요?
그렇죠.
예, 은연중 이게 작가의 시선과도 관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하신 그 네. 새로운 담임선생님 엄석대가 된다는 얘기를 할 때 만약에 이 글이 더 이어져서 이야기의 스토리가 이어져서 한병태가 엄석대 자리에 다시 앉는다면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이 되고
가능하죠.
조금 예. 방법론과 색깔이 다를 뿐이지
변할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오히려
느낌이
오히려 이제 서울적
그런 합의를 권력에 대한 약간
서울적 합의를 강요하는 그런
게 그래서 네. 아까 그렇죠. 제일 처음에 우리 이 단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누구에게나 엄석대가 안에 있다라는 게 결론은 이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아, 이 책의 생명줄은 무엇입니까? 범수 씨.
워낙 명작이기 때문에 그 생명줄을 찾기가
어려웠겠죠.
쉽지 않았는데 네. 만약 너희들이 계속해서 그런 정신으로 살아간다면 앞으로 맛보게 될 아픔은 오늘 내게 맞은 것과는 견줄 수 없을 만큼 클 것이다. 그런 너희들이 어른이 되어 만들 세상은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 모두 교단에 손 들고 꿇어앉아 다시 한번 스스로를 반성하도록.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응답하라 1988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 우리가 조금 더 이랬으면 또 다른 세상을 만들어줄 수도 있었겠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런 얘기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 구절을 생명줄로 꼽았습니다.